기사 메이 월컷의 단편 수수께끼는 1877년에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월컷이 A.M. 버나드라는 가명으로 발표한 독특한 제목의 소설집에 수록되었죠. 소설집의 제목은 Modern Mephistopheles, 현대의 메피스토펠레스였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독일의 고대 전설에 등장하는 악마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해서 악마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러나 올컷이 메피스토펠레스를 인용한 건 괴테의 영향과는 다소 무관했습니다. 그보다는 메피스토펠레스가 양성을 가진 악마라는 점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컷은 실제 삶도 그랬지만 자신의 문학 작품에서도 전통과 인습이 여성에게 부과한 성 역할을 100%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회 질서를 전복할 만큼의 파격적인 여전사를 만들어내지도 않았죠.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되 공고한 질서와 원칙을 교란하는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성을 가지고 고지식하고 단편적인 인간들을 농락했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처럼요. 그렇다면 수수께끼에서 19세기 영국 사회에 다시 나타난 이 현대의 메피스토펠레스는 누구일까요? 4월 15일 화요일 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입니다. 저는 이승열이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케일린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별명이 빛을 증오하는 자, 교활한 파괴자라고 하죠. 메피스토펠레스가 양성이었다는 건 몰랐습니다.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 박사 앞에 나타날 때 온갖 것으로 둔갑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지난 감상작품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능력에서도 그랬지만요. 선정소설을 쓸 때의 올컷은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교란이고 위장인 것 같습니다. 작가가 일단 실명을 밝히지 않고 가명을 쓴 것부터 그렇습니다. 가면과 성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이번 작품 제목을 빌면 수수께끼로 점철된 건데 메피스토펠레스가 어떤 연관성을 띠게 될지 궁금합니다. 수수께끼 감상 들어가기 전에 책 선물 알려드립니다. 도서출판 문학동네에서 루이자 메이 올컷의 선정 소설집 가면 뒤에서를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안세의 If I Were a Boy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But you are just a boy. Isn't it a young man? Louisa May Alcott, one jack, Enigma's Suzuki, two bunch of Gamsang Shikamida. 이야기의 화자 클라이드는 노숙자로 거리를 전전하다가 노신사 노스 씨를 만나 그의 주선으로 버나드 노엘의 필경사로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노스 씨는 클라이드를 노엘의 집으로 보내기 전에 비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첫째, 버나드 노엘에게 자신을 안다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된다. 둘째, 버나드 노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보고서를 매일 그에게 보낸다. 셋째, 클라이드가 이탈리아어 실력이 유창하다는 사실을 노엘이 절대 알아선 안 된다. 한마디로 클라이드는 노스 씨의 스파이가 된 것이고 감시의 대상은 버나드 노엘입니다. 노엘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용모가 빼어난 젊은이로 곧 데뷔를 할 아마추어 작가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는 아름답지만 눈이 먼 사촌 에스테반 부인과 충직한 하인 피에르와 큰 저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면접을 통과한 클라이드는 노엘과 에스테반 부인과 함께 다과를 나눕니다. 클라이드는 진심으로 맹인인 그녀의 시중을 붙들고 이것이 노엘과 부인 모두를 만족시키는데 바로 그 순간 사소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The soldierly servant handed coffee, and the slight constraint which unavoidably exists at the beginning of an acquaintance was fast wearing off when an incident occurred which effectually broke up our interview. I was approaching Madame with her ball, which had rolled from her lap, when Mr. Knoll, who stood beside her, suddenly bent forward, as if attracted by something that alarmed him, for dropping his cup, he whispered a single word and threw her shawl across her face. It sounded like paint or faint was probably the latter, for with a slight cry, more expressive of alarm than pain, Madam fell into his arms, and without a word he carried her away, leaving me transfixed with astonishment. He was back again directly, looking quite composed, and with the brief explanation that Madam was accustomed to such turns, he presently asked if I would like to write the order for my luggage, that it might be dispatched early in the morning. Accepting the hint, I bade him good night, and was soon installed by the old servant in two charming rooms on the ground floor of the West Wing, where I now sit, concluding first report.
군인 같은 분위기의 하인이 커피를 가져왔다. 우리 사이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던 약간의 조심스러움이 슬슬 옅어져가던 시점에 그날의 면접을 실질적으로 끝내게 만든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나는 부인의 무릎에서 굴러떨어진 실타래를 주워서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때 그녀 옆에 서 있던 노엘 씨가 갑자기 앞으로 몸을 구부렸다. 그는 뭔가 놀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컵을 떨어뜨리면서 어떤 단어를 하나 내뱉더니 부인이 덮고 있던 망토를 그녀 얼굴 위로 덮었다. 그 단어는 연기 혹은 기절처럼 들리는 단어였는데 아마도 기절이었을 것이다. 부인은 가벼운 고통, 뭐 고통이라기보다는 놀라서 내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의 팔에 쓰러졌다. 그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나를 내버려둔 채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곧 그는 무척 침착한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오더니 나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죄송합니다. 부인은 가끔 이런 증상을 보인답니다. 어쨌거나 내일 아침 일찍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전에 클라이드 씨의 짐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써두실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후 나는 하인의 안내를 받아 서관 1층에 있는 방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서 첫 번째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6월 2일 내 방에서 아침을 먹은 후 8시 정각에 노엘 씨의 서재를 찾았다. 서재는 별다른 장식이 없이 단순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세련미와 품격이 엿보였다. 노엘 씨는 자기 책상 말고 또 다른 책상을 가리키면서 나에게 한 묶음의 원고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Many freaks and whims are permitted to young authors, you know, Mr. Clyde. One of mine is to leave my book unchristened till it is ready to be dressed in type. I will not impose the first chapters upon you, but you may begin where my patience gave out. Copy a few pages as a sample. I will come and look at them presently.' He returned to his nook and employed himself so noiselessly that I soon forgot his presence. The instant his back was turned, my eye ran down the page before me, and what I read confirmed my fancy that Mr. Noel was a genius. That one sheet amazed me, for it gave evidence of a power, insight, and culture hardly credible in one so young. The book was no romance, poem, satire, or essay, but a most remarkable work upon Italian history and politics. A strange subject for a boy to choose, and still more marvelous was his treatment of it. I was fairly staggered as I read on at the learning, research, and eloquence each fine paragraph displayed. No wonder his cheeks are colorless, his eyes full of fire, his air both lofty and languid, when that young brain of his has wrought such sentences. No wonder he is proud, knowing himself endowed with such a gift and the power to use it. This explains the fascination of his presence, the charm of his manner, the indefinable something which attracts one's eye, arrests one's interest, yet restrains one's curiosity by an involuntary respect for that attribute which is divine when young.
Clyde 씨, 아시겠지만 젊은 작가들에겐 온갖 기행과 변덕이 허락되는 법이죠. 제 기벽 중에 하나는 활자로 조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책의 제목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첫 장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제 인내심이 끝나는 곳에서 선생님이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견본 삼아 몇 장을 필사해주세요. 제가 곧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노엘 씨가 구석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자기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난 이내 그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그가 등을 돌리자마자 나는 눈앞에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단 한 장의 원고만으로도 난 이미 놀라고 말았다. 이렇게 젊은 작가에게서 나온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힘과 통찰력, 그리고 교양의 증거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것은 낭만적인 이야기도 시도 풍자나 수필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탈리아의 역사와 정치에 대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저작이었다. 저 나이의 청년이 흔히 다룰 법한 주제도 아니었지만 그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더더욱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 식견과 방대한 연구량, 잘 짜인 문단들을 이루는 수려한 문장들을 읽어나가며 난 거의 현기증을 느낄 지경이었다. 그렇게 젊은 두뇌에서 이런 문장들을 짜냈으니 그의 볼이 창백하고 눈에는 열기가 가득하며 도도한 동시에 기운 없어 보였던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재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 또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한 건 일면 당연하게 느껴졌다. 이 원고는 그가 가진 매혹적인 힘, 그가 보이는 태도 특유의 매력, 주위 사람의 시선과 관심을 잡아 끌면서 동시에 처음에는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한 그 자질에 대한 반사적인 존경심 때문에 호기심을 억누르게 만드는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자 메이 올컷 원작 수수께끼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에어로스미스의 Dude Looks Like a Lady였습니다. 클라이드가 버나드 노엘의 글에 완전히 매혹되었군요. 예쁘장하고 어린 새님이 깊이 있는 이탈리아 역사서를 쓰는 것에 놀라고 또 매혹되었는데요.
네, 뭐 글을 읽으면서 거의 현기증을 느꼈다고 하니까 대단하긴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나 봐요.
뭐 어쩌면 클라이드는 선입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노엘이 싸구려 선정소설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20살 초반의 나이, 이 사람이 네. 천재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노엘도요, 클라이드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후에 대목을 읽어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이 훌륭한 글로 맺어진 두 산의 아름다운 우정의 현장을 감상해 보시죠. 클라이드는 노엘의 원고를 필사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글솜씨에 감탄합니다.
'Soon I became absorbed and forgot everything but the smoothly flowing words that seemed to glide from my pen as if the music, for the theme was liberty and the writer was a poet, as well as patriot and philosopher. Pausing to take a long breath, I became aware that Mr. Noel was at my side. He saw my excited face, my evident desire to break into a rapture. It seemed to touch and please him, for he came nearer asking, wistfully yet shyly, "Do you like it?"
I have no words to express how much. It is well that you laid an embargo on my tongue, for otherwise I should never be done praising.
His face glowed, his eyes shone, and he offered me his hand with that enchanting smile of his. "I thank you. I shall remember this." Then, as if to check me and himself, he examined my copy of his own hastily written manuscript. "This is beautifully done. I hardly know my pages when freed from the blots and blemishes grown so familiar to me. Do you find it very tiresome?"
"Oh, on the contrary, most delightful, yet most tantalizing, for I long to read when I should be writing. Mr. Noel, I am utterly amazed that such a book should be produced by so young a man."
"I might say I did not write it, for my father bequeathed me his spirit. And if these pages possess truth, eloquence, or beauty, the praise belongs to him, not me."
"이내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유리하게 흐르는 말들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다. 단어들이 마치 내 펜으로 흘러나가 음악이 되는 것만 같았다. 글의 주제는 자유, 작가는 애국자이자 철학가일 뿐만 아니라 시인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긴 숨을 내쉬기 위해 글쓰기를 멈춘 나는 노엘 씨가 옆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상기된 내 얼굴을 바라보고 놀라움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 내 분명한 욕망을 읽었다. 내 모습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기쁘게 한 것 같았다. 좀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기대가 담긴 그러나 수줍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시는지요?"
"아이고, 감탄을 다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 입에 자갈을 물리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찬사를 멈출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는 얼굴이 반짝였고 눈에서는 빛이 났다. 그가 예의 그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나와 자신을 모두 자제시키려는 듯이 서둘러서 자신의 원고를 옮겨 적은 나의 필사본을 검토했다.
"단정하고 아름답군요. 제게는 너무도 익숙해진 잉크 얼룩이며 실수들이 보이지 않으니 제 원고인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네요. 일이 많이 힘드셨는지요?"
"아이고, 천만에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무척 갈증나는 일이기도 했죠. 쓰는데 몰두해야 하는데 빨리 원고를 더 읽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노엘 씨, 이런 책이 이렇게 젊은 작가에게서 나올 수 있다니 다만 놀라울 뿐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전 아버지의 정신을 물려받았을 뿐이니까요. 이 원고가 진실과 웅변 또는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제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이지요."
그렇게 첫 필사가 끝난 후 점심시간이 되었다. 노엘 씨는 에스테반 부인을 데리고 드라이브를 나갔다. 난 본의 아니게 저택 안을 탐사하게 되었다. 노엘 씨가 깜빡 잊고 식당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난 스파이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엘 씨가 없는 동안 이 집의 구석구석을 정탐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맨 처음 들어간 곳은 에스테반 부인의 방이었다. 그 다음에 노엘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여성적이기까지 한 우아함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두 가지 물건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하나는 안락의자 위에 놓인 뜨개 바구니였다. 바구니 안에는 정교하게 수가 놓인 팔찌가 있었다. 에스테반 부인은 맹인이다. 집안에 다른 여자는 없었다. 그럼 누가 저 수를 놓은 것일까? 두 번째 발견은 더 의미심장했다. 내가 서 있던 문 맞은편에 있던 또 다른 문을 열자 나선형 계단이 2층으로 이어져 있는 게 보였던 것이다. 그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 귀에 이탈리아어로 외치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아, I'm so tired of this. Devise some new amusement, or I shall die of weariness.
My darling, so am I,
replied a deeper voice.
But remembering our reward, I can have patience. Come to me and let us talk of our next letter. It is due today.
No, it makes me sad to think of that unless I must. And heaven knows I need all the cheerfulness and courage I possess.
Poor little heart, you do. Sing to me while I work, and so forget imprisonment and trouble.
That is my only pleasure now. But I am thirsty. I want a draught of wine, and Pierre has forgotten me,
murmured the female voice.
No, love, he never will do that. I was obliged to send him to the St. Michael's, that they might be told of this man's arrival and conduct matters with double discretion,
answered the man.
Poor Pierre! He has to serve us now as butler, gardener, errand boy, and sentinel. His life must be almost as wearisome as mine,
sighed the other.
Now you are growing sorrowful again. Kiss me, Clarisse, and let me find a happier face when I return. I am going for the wine.
Oh, 정말이지
너무 지겨워. 뭔가 새로운 놀이거리를 좀 생각해봐요.
여자의 목소리보다 더 낮은 소리가 들렸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 덕에 우리가 얻게 될 걸 생각하면 난 참을 수 있어. 이리로 와봐. 다음번 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오늘 보내야 하는 날이야.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가 투정을 부렸다.
싫어. 그 생각을 하면 슬퍼져.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안 할래요. 내가 가진 용기와 쾌활함을 다 써도 부족한 마당이니.
가엾게도 네 말이 옳아. 그럼 내가 쓸 동안 노래라도 불러줘. 이렇게 갇혀있는 일이며 근심 걱정은 잊어버리고.
아, 그런데 목이 말라요. 와인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피엘은 날 잊은 모양이야.
여자의 목소리가 중얼거리자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내 사랑, 아니야. 피에르는 세인트 마이클 댁에 갔어. 내가 보냈어. 그 사람이 집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두 배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나 상대쪽 여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가엾은 피에르. 집사에, 정원사에, 심부름꾼에, 보초 노릇까지 해야 하다니. 피에르도 나못지않게 지루할 거야.
남자는 여자를 달랬다.
다시 슬퍼지는 거야, 클래리스? 나에게 키스해줘.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땐 더 행복한 얼굴을 보여주고. 내가 와인 가져올게.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사 메이 올컷 원작 수수께끼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타투의 All About Us였습니다. 주인 방 안에 벽에 붙은 또 다른 문, 그 문 너머의 나선형 계단, 계단의 끝에 있는 비밀의 방, 그곳에서 들려오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 미스터리 스릴러 고전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사실 뭐 대화 자체는 그냥 대화일 수 있는데요. 배경이 이러니까 좀 무섭네요.
뭐 에드가 앨런 포우의 고딕적인 분위기도 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클라이드는 조용하게 몰래 그곳을 도망쳐 나옵니다. 스파이로서 큰 것 하나 건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는 식당을 찾아서 허기에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삼키면서 생각합니다. 신봤다. 뭐 비슷하군요. 클라이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Here was a discovery. The deeper voice I heard was Mr. Knowles, and the softer one, not Madam's. Hers was sweet and slow, his youthful and vivacious, plaintive and petulant by turns. Knowles was unmistakable, though now it varied from passionate melancholy to an infinite tenderness, a caressing tone that would have soothed and won any woman by its magic. I had barely time to compose myself before he entered, started at seeing me, then laughed and explained. Pardon, I have lived so much alone that I had forgotten the addition to my household for the moment. Let me fill you a glass. I had opened my lips to reply when a strain of music floated past the window, and involuntarily I paused to listen.
Casta diva, and exquisitely given.
As I spoke, I saw Mr. Knowles' hand tighten round the decanter he held, and again that peculiar glance flashed upon me as he said, You understand Italian, then?
Yes.
Was on my lips, but the recollection of my promise checked it, and I answered with an accent of regret.
I wish I did.
Mr. Knowles raised his glass to his lips, as if to conceal the smile that parted them. A smile which doubtless signified, So do not I. But he said aloud, You recognize the air rather than the words, I fancy.
Yes, Madam possesses a wonderful voice.
Madam is an accomplished woman.
Oh, 이건 발견이었다. 내가 들은 아주 낮고 깊은 목소리는 노엘 씨의 것이었다. 그러나 더 부드러운 목소리는 에스테반 부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느리고 사랑스러웠으며 남자의 목소리는 젊고 활기에 넘쳤다가 애수에 젖었다가 성마른 짜증이 느껴지기도 하는 목소리로 차례로 변해갔다. 열정적이고 우수에 찬 목소리에서 그 마법 같은 힘으로 어떤 여자의 마음이라도 녹여서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무한한 다정다감한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변하기는 했지만 남자의 목소리가 노엘 씨의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미처 정신을 가다듬기도 전에 노엘 씨가 식당에 들어와 나를 바라보더니 웃음을 터뜨리며 설명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손님 없이 지냈더니 한동안 저희 집에 한 분이 더 계신다는 사실을 잊었네요. 제가 잔을 채워드리지요.
내가 막 대답을 하려는 찰나 창문에서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난 나도 모르게 말을 멈추고 그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말했다. 아, 카스타 디바로군. 정말, 정말 아름답게 부르는데. 내 말을 들은 노엘 씨가 와인병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을 꽉 주는 것이 보였다.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반짝 스치고 지나갔다. 이윽고 그가 물었다.
이탈리아를 할 줄 아시는 건가요?
하마터면 네 라고 대답할 뻔했지만 지시사항이 떠올라서 정신을 차린 나는 안타깝다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노엘 씨의 입술에 떠오른 미소를 의심의 여지 없이 저로선 모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미소를 감추기라도 하려는 듯이 들고 있던 잔을 입술로 가져갔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가사가 아니라 곡을 듣고 아신 거군요.
네. 부인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셨군요.
부인은 재능 있는 분이시지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사 메이 올컷 원작 수수께끼,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거는 마리아 칼라스의 카스타 디바였죠. 맨 처음 노스 씨의 첩자가 되기로 계약을 하면서 버나드 노엘에게 이탈리아어를 안다는 것을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령을 받았었죠. 그 이유가 이 노엘이 뭔가 비밀스러운 계획을 하거나 외부인이 들으면 안 되는 대화를 이탈리아어로 하기 때문이었네요.
네, 근데 방금 들킬 뻔했죠. 네. 에스테반 부인이 부른 노래 카스타 디바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로 오페라가 이탈리아어로 이제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이 여성 스릴러 특유의 아기자기하면서도 치밀하게 깊어져가는 수수께끼의 묘미 어떻게 좀 즐기셨습니까? 저는 즐기려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수수께끼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직 풀려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네.
네.
최송미님께서는 비밀 많은 집안에 스파이가 들어갔군요. 스파이가 이 집안에서 수많은 진실들과 함께 비밀스러운 사랑을 만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촉이 좋으신 분이실 것 같아요. 최송미님께서는.
그래요? 그럼 네. 저도 여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까요? 최구은님께서요. 헐, 이 두 남녀 정체가 뭘까요? 숨어서 만나는 걸 보니 떳떳하진 못한 사이 같은데 완전 긴장감 있는 낭독 때문에 귀를 못 대겠어요. 오늘 선곡도 짱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참 궁금해요. 일단 남자는 노엘인 것 같다라고 이제 화자가 얘기를 해주는데 노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건 뭡니까? 그 이탈리아어로 기절 이렇게 하면서 쇼를 얼굴에 이렇게 훅 던져서 뒤집어 씌우는 거 이건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게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건가요?
네. 강윤미님께서 과연 노스 씨의 관심은 노엘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가진 뭔가를 노리는 걸까요? 클라이드는 스파이 임무를 제대로 할까? 모르겠네요. 클라이드는 무지 답답할 거예요. 노스가 디테일은 전혀 주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냥 묻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니까 이 사람도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승숙님께서요. 저택 분위기도 수상하고 새로운 인물도 또 등장하고 말이죠. 머릿속에 미세먼지가 가득한 것 같아요. 안 풀려요. 힌트 좀 주심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감상인데 작업을 제대로 하긴 했나 봐요. 이 미세먼지 같은 답답함을 느끼실 정도니 뭐 한 앞으로 닷새 동안 아니 네. 나흘 동안
그쵸.
좀 조심하십시오.
근데 조금씩 풀리니까요.
네.
뭐 힌트를 드리면 사실 스포일러가 되잖아요.
아 저희도 힌트를 좀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이제 읽어가는 네. 중이니까
아는 거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임보미님께서 노엘과 부인의 진실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폭풍 전에 고요 같아 심장이 쫄깃쫄깃하네요. 뭐 즐기시면 되겠네요.
네, 이 표현 굉장히 재밌네요.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요. 조유승님께서요. 클라이드가 걸려들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무엇에?
노엘과 에스테반 이 분과 정체 여성의 정체 모를 여성의 함정?
그러니까 우리 완전 미궁 속에 빠지는군요.
아 그럼
지금 두 번째 시간부터.
아
이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의 특징 이겁니다.
수수께끼.
네. 네. 수수께끼. 함께 즐겨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네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권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문학동네에서 루이자 메이 올컷의 가면 뒤에서를, 문학세계사에서 아멜리 노통부의 소설 이토록 아름다운 세사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기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동숭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공동경비구역 JSA 4월 24일 목요일 8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미세먼지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수께끼는 세세한 줄거리를 다 챙겨 들으셔야 그 미스터리가 하나씩 풀려나갈 때마다 이해가 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홈페이지 북마크 게시판에 등장인물의 그 프로필과 함께 줄거리를 매일 업데이트 해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 들리셔서 읽어보세요. 끝곡으로는 샤키라의 Can't Remember to Forget You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